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미국 정부가 우리가 매일같이 쓰던 인공지능 전원 스위치를 확 꺼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업무가 다 마비될 테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게 불과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식의 심층 탐구는 바로 딱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화두네요.
하루가 멀다고 기술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막 정신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그 흩어진 조각들을 싹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실체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 건져내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개별적인 뉴스 기사나 그 파편화된 정보들만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큰 흐름을 놓치기가 십상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하려는 건 단순히 어제 무슨 기술이 새로 나왔다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니죠.
네네.
그 기술들이 다 모여서 대체 어떤 거대한 구조, 또 국제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이번 자료가 평범한 뉴스 모음집이랑 완전히 다른 점이더라고요.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7월 초에 최신 AI 동향을 담은 보고서인데요. 특히 김경진 변호사가 직접 제공해 주셨고, 또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코멘터리까지 덧붙여 주신 귀한 자료입니다.
네, 아주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정부,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AI라는 이 거대한 괴물의 목줄을 어떻게 쥐고 통제하려 하는지 그 이면의 거대한 판을 읽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겉보기에는 뭐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엔트로픽 신모델, 일본의 로봇 투자, 또 중국 요금제,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뉴스 같잖아요.
네, 완전 더 따로 놓은 얘기 같죠.
근데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와 인프라화라는 키워드죠.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방임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통제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근데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통제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려면 일단 이 통제의 대상이 된 기술이 대체 얼마나 막강해졌는지를 좀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기술의 현 주소로 알아야죠.
당장 청취자님 모니터 앞이나 우리 책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기술적 보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1일에 엔트로픽이 공개한 클로우드 소넷 5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무료랑 프로 사용자들한테 기본 모델로 풀렸잖아요.
네.
근데 성능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이번 소넷 5 등장을 실무 관점에서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단순히 뭐 이전보다 대답을 좀더 잘한다, 문장이 매끄러워졌다, 이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제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요. 이 녀석의 그 에이전트 성향, 그리고 무려 100만 토큰에 달하는 거대한 맥락창이었습니다.
아, 그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전 AI들은 똑똑하긴 한데,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제가 묻는 말에만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조언자였다면요. 이 소넷5는 갑자기 제 자동차 키를 뺏어들고 지가 스스로 도서관에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하하, 운전까지 해서요?
네, 다섯 필요한 책 수십 권을 쫙다 읽고 제가 지시한 보고서까지 알아서 척척 완성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완벽한 자율형 비서 같다는 거죠. 중간에 막혀도 포기 안 하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자기 점검 능력하고 압도적인 100만 토큰 맥락창이 결합했을 때 나오는 그 실무적인 폭발력입니다. 방금 자율형 비서라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기술적으로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AI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양이 워낙 적으니까 문서를 막 잘게 쪼개서 먹여야 했거든요.
아, 그 청킹이라고 부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들 사이의 연결고리나 전체 맥락이 뚝뚝 끊기고 유실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앞부분 다 까먹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는 그 할루시네이션이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100만 토큰이라면요, 한글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한 번에 통째로 기억하고 분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실무에 딱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와, 수천 페이지를요?
네. 만약에 청취자님이 수백 페이지짜리 복잡한 기업 계약서 뭉치, 과거 판결문들, 그리고 석 달치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이걸 그냥 한 번에 손에 놓에 쓱 밀어놓는 겁니다.
오, 한 방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이 문서들 사이에 법적 쟁점 뽑고 초안 작성하고 그 쟁점들이 원본 어느 조문에 있는지 위치까지 네가 다시 점검해서 알려줘. 이렇게요. 그럼 얘는 사람한테 다시 묻지도 않고 다단계 지시를 스스로 교정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진짜 초인적인 보조연구원을 둔 거나 마찬가지죠.
와, 진짜 언윤회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파괴력이네요. 아, 그리고 이 보고서에 김경진 변호사가 덧붙인 아주 쏠쏠한 경제적 팁도 있더라고요.
아, 비용 관련 팁이죠?
네. 지금 소넷5 도입가가 100만 토큰당 입력 $2, 출력 $10잖아요. 근데 이게 8월 31일이 딱 지나면 입력 $3, 출력 $15로 콩충 오릅니다.
꽤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혹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옛날 문서들 텍스트로 쫙 변환해서 대량으로 검토해야 될 묵은 작업이 있다면요. 8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몰아서 처리하는 게 경제적으로 완전 이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언제 어떤 비용 구조로 돌리느냐가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논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수백 페이지를 한 방에 읽고 스스로 쟁점 찾고 교정까지 하는 완벽한 자율형 비서가요.
네.
만약에 우리 업무가 아니라 막 범죄나 해킹, 사이버 테러 이런 데 악용된다면 어떨까요?
아,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네, 여기서부터는 기술의 문제가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고서 보면요, 미국 상무부가 클로드의 또 다른 강력한 모델인 페이블 5, 그리고 미토스 5,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려 수출 통제를 걸었다가 6월 30일에야 해제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엄청난 이슈였죠.
아마존 연구진이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막 알아서 찾아내고 악용 코드를 만드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렇습니다. 6월 중순에 벌어진 이 사건은요, AI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병목점이에요. 미국 정부가 최전선에 있는 그 프론티어급 AI 모델의 해외 접속을 문자 그대로 차단, 즉 셧다운 해버린 사건이니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큰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요?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민간 회사가 만든 상용 제품이잖아요. 상무부가 하루아침에 전세계 접속을 무슨 형광등 스위치 내리듯 껐다가 다시 켜준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죠.
네. 게다가 통제를 풀면서 엔트로픽이 뭐 탈옥 시도를 99% 차단한다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분류기를 앞단에 딱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거 완전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 아닌가요?
아, 과잉 규제 우려 말씀이시군요.
네. 그 보안 분류기가 너무 빡빡하게 막아되면 평범한 개발자들이 그냥 업무용으로 코딩 짜달라고 하거나 디버깅 요청하는 것까지 다 막혀버릴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즉각적으로 쏟아낸 불만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과도한 검열 때문에 기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시각을 조금 달리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죠?
여기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코멘터리를 인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 사건의 핵심을 정부가 프론티어 모델의 문을 열고 닫는 손잡이를 실제로 쥐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 이렇게 분석하셨거든요.
와, 손잡이를 쥐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언제든지 AI 소통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꽉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우라늄이나 첨단 무기 통제할 때나 쓰는 그런 묵직한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진행자님이 방금 우려하신 그 초과상관 태우는 문제 있잖아요.
네네, 평범한 요청도 막히는 문제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엔트로픽이 아주 묘한 기술적 타협점을 찾긴 했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위험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오,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튕겨내는 게 아니면요?
이 새로운 분류기가 딱 보기에 좀 위험해 보이는 사이버 요청이 들어오면요, 단칼에 거부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이전 세대 모델, 즉 클로드 오퍼스 4.8로 그 질문을 쓱 넘겨버립니다.
아, 구형 모델로요?
네. 그리고 이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당신 요청은 보안상 이유로 오퍼스 4.8이 답변합니다. 이렇게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회로를 만들어준 건 알겠는데요. 결국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신 모델, 그 엄청난 성능 기대하고 돈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안 필터가 지 혼자 오해를 해서 엉뚱하게 옛날 구형 모델로 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퀄리티도 확 떨어질 거고 결국 실무자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닌가요? 기업들이 이런 식의 타협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딱 짚어낸 핵심적인 부작용이에요. 이른바 오탐의 비용이라는 거죠.
오탐이요?
네, 영어로는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 안전이랑 업무 연속성을 둘 다 잡으려다 보니까 나온 궁여지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요청을 이거 위험해 하고 잘못 판단하는 이 오탐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 되는 겁니다. 구형 모델이 준 엉뚱한 답 때문에 밤새워야 하는 건 결국 실무자니까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럼 실무에서 AI 적극적으로 쓰는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냥 억울해도 참고 써야 되나요?
그래서 절차적인 대비가 완전히 필수적입니다. 사내에서 이런 프론티어 AI 쓰는 기업이라면 이제 그냥 최종 결과물만 덜렁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저장해야 하죠?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그게 왜 보안 불리행위에 걸렸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구형 모델로 오해됐는지 그 전체 시스템 로그랑 맥락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아하,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왜 업무가 늦어졌냐, 혹은 왜 결과물에 오류가 났냐 하면서 내부 평가나 외부 클라이언트랑 분쟁이 붙었을 때 명확한 방어 논리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겁니다. 미국 상무부가 접속 차단한 건 어쨌든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네, 겉으로는 그랬죠.
근데 이제 정부들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AI가 내뱉는 그 내용, 그리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 자체에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면이 전환된 거죠.
참고로 지금부터 저희가 나누는 얘기는요. 무슨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철저하게 규제 메커니즘이랑 산업정책 관점에서 이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라는 점 우리 청취자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네. 팩트 기반 분석이죠.
자, 보고서 보면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FTC가 AI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정책 성명 초안을 발표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지난 12월. 트럼프 행정명령을 법적 근거로 삼아서 표결로 통과시킨 내용이죠.
근데 이게 작동 방식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겉으로는 AI 정확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최근에 제정된 콜로라도의 주법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콜로라도 AI법 말씀이시군요.
네, 콜로라도 주에서 AI 모델 출력 결과물에 대해 막 자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려고 하니까 연방정부 기관인 FTC가 딱 나서서 야, AI 출력 내용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묵시적으로 그 주법을 선점해버리려는 의도라는 거죠.
네, 프리엠션이라고 하죠.
이거 한마디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니네 AI에 함부로 손대지 마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셈이에요.
정확합니다. 연방정책성명이 주법이랑 충돌할 때 실질적으로 주법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가이드라인에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교묘한 메커니즘을 쓴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바다 건너 일본은요, 아예 완전히 다른 방식의 총력전을 선포했더라고요.
일본 행보가 진짜 심상치 않죠.
일본 정부가 무려 5년 동안 1조 엔, 우리 돈으로 약 8조 6천억 원을 자국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막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규모도 정말 놀랍지만요. 사실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자동차, 전자, 금융 같은 일본 핵심 제조랑 서비스 44개사가 뭉친 노에트라 컨소시엄이거든요.
와, 44개사가 뭉쳤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게 그냥 흔한 챗봇이 아니에요. 이른바 물리 AI, 그리고 로봇 천만대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입니다.
물리 AI요? 그럼 이거는 우리 화면 속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진짜 이 현실 세계, 물리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일본이 지금 주목하는 건 단순한 철덩어리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사람의 그 원격 조작 기록, 그리고 현장에 깔린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다 결합해서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물리적 법칙이나 대처 능력을 AI한테 직접 학습시키겠다는 메커니즘이요.
아하.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제조 강국이라는 장점을 AI랑 완벽하게 결합하려는 진짜 치밀한 전략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김경진 변호사가 아주 통찰력 있게 지적한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죠?
바로 규제와 산업정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규제와 산업정책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거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을 한번 보세요. 상무도 수출 통제나 FTC 개입은 표면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규제잖아요.
그렇죠. 하지 마라. 막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요. 미국의 거대한 AI 빅테크들이 뭐 각 주에 파편화된 법률이나 외부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글로벌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아예 거대한 보호벽을 쳐주는 거예요. 즉, 산업정책의 성격이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규제를 빙자한 보호막이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대표 기업들 싹 다 끌어모아서 자국만의 소브린 AI, 즉 주권 AI 모델을 키우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노에트라 컨소시엄.
미국이나 중국 데이터 센터에 자기들 핵심 정보나 인프라를 의존하지 않겠다.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안보적 결단이자 산업정책이죠.
과거처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공정한 룰만 만들어라.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는요. 이제 AI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와, 진짜 깊이 와닿네요. AI가 이제 단순한 무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철도나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가 통제의 손잡이를 꽉 쥐고 규제랑 투자를 막 넘나들면서 AI를 거대한 인프라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막대한 인프라 유지하는 데 드는 그 천문학적인 전력이나 서버 비용은 대체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저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중국 시장의 아주 극적인 요금제 개편에서 좀 엿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중국의 거대 AI 딥시크 일학입니다.
아, 딥시크가 7월 중순에 V4 정식판 출시하면서 도입한 그 새로운 시간대별 요금제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이 변화는 진짜 경제학적으로나 기술적 인프라 관점에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어요.
진짜 이 요금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베이징 시간 기준으로 사람들이 일 제일 많이 하는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를 딱 피크타임으로 정해버렸어요.
제일 바쁜 시간대죠.
네. 근데 이 시간에 AI를 쓰면 요금을 평소에 무려 2배를 내야 합니다. V4 프로 모델 기준으로 100만 토큰당 입력의 6위안, 출력의 12위안을 과금하더라고요.
확 비싸지네요.
저는 딱 이거 보면서 우리 여름철 에어컨이나 심야 전기 보일러가 바로 떠올랐거든요.
에어컨이요?
네. 우리 에어컨 틀 때 막 누진세 폭탄 맞을까 봐 엄청 눈치 보잖아요. 심야 전기 보일러 돌릴 때도 전기세 아끼려고 타이머 딱 맞춰놓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AI한테 질문 하나 던질 때도 시계 쳐다보면서 아 지금 피크 타임이니까 너무 비싼데 조금 이따 한가할 때 물어볼까?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 보일러 비유가 진짜 너무 직관적이고 찰떡이네요.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봐도요. 저기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보일러나 전력만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피크타임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아까 말한 100만 토큰짜리 방대한 질문을 막 던진다고 쳐보죠.
서버가 터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데이터 처리하는 그 수많은 GPU 서버 온도가 미친 듯이 치솟고요. 이걸 식히려고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되면서 진짜 지역 전력망이 마비될 수준의 막대한 에너지를 쫙 빨아들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결국 이 시간대별 요금제가 시사하는 바는요. 그냥 돈 좀 더 벌자. 이런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에요. AI 서비스가 수도나 전기 전력망처럼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막 변동하는 완벽한 유틸리티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 컴퓨터들이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니까 마치 전기요금 내듯이 트래픽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군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AI 시장은요, 일단 돈을 막 불태워서라도 사용자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진짜 재살 깎아먹기식의 무한 가격 인하 경쟁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일단 싸게 풀었죠.
근데 딥시크의 이런 행보는요, 그 출혈 경쟁 시대가 끝났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이제 패러다임은 연산 효율 경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제한된 데이터 센터 서버랑 막대한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고 분산시켜서 수익을 내느냐, 이게 핵심이 된 거죠. 결국 다른 국가 빅테크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요 분산형 요금제 다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뭐 인터넷 쓰듯이 그냥 무제한 정액제로 AI를 펑펑 쓰던 그 낭만의 시대가 이제 싹 저물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쉽지만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먼 길을 밀도 있게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대한 100만 토큰 문서를 스스로 꼼꼼하게 읽어내는 엔트로픽 소넷5의 눈부신 성능에 감탄했잖아요.
네, 자율형 비서였죠.
하지만 곧 이어서 상무부가 페이블 스위치를 딱 내렸다가 보안 분류기라는 묘한 타협점을 찾으며 켜는 모습을 봤고요. 거기서 국가가 쥐고 있는 강력한 통제력을 확인했습니다.
그 손잡이를 쥔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일본이 규제와 산업정책 경계를 다 허물면서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AI 패권 지키려는 거대한 체스판도 들여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딥시크의 요금제를 통해서 AI가 철저하게 물리적 한계랑 수요 공급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전기 같은 유틸리티 인프라로 변하는 현실까지 쫙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겉보기엔 산발적인 정보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거대한 서사로 꾀어낼 수 있었던 건요. 이 자료를 제공하고 또 예리한 시각을 남겨주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 즉 김경진 변호사의 날카로운 코멘터리 덕분이죠.
맞습니다. 진짜 통찰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통찰처럼 결국 미래의 경쟁력에서 진짜 중요한 건 AI 기술의 난이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죠?
국가가 언제 셧다운할지 모르는 위협, 복잡하게 얽힌 규제, 툭하면 터지는 오탐, 그리고 시간 단위로 두 배씩 널뛰는 비용. 이런 엄청 척박한 조건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 비즈니스 문제를 끈질기게 해결해내느냐? 이거죠. 알고리즘은 솔직히 돈 주면 누구나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돈이면 다 되니까요.
하지만 그 숱한 규제랑 한계를 허무면서 쌓아올린 업무 기록, 신뢰, 그리고 문제를 우회해내는 기획력. 이게 바로 기업과 개인의 진정한 해자가 될 겁니다.
와, 진짜 해자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수많은 제약 속에서의 문제 해결력이다. 아, 진짜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오늘 요금제랑 국가 통제 얘기 막 나누다 보니까 아주 발칙한 상상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어떤 상상이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AI가 지금 미중일 행보처럼 완전히 국가 안보 인프라로 취급돼서 막 철저하게 통제받고 규제 필터 걸려서 맨날 우회해야 되고 쓰면 쓸수록 엄청난 누진전기 요금이 부과되는 철저한 통제 자원으로 딱 굳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팍팍해지겠네요.
그렇죠. 우리 현실에서 막대한 세금이나 규제 피하려고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막 세우잖아요. 어쩌면 진짜 멀지 않은 미래에는요, 이런 깐깐한 국가 통제랑 천문학적인 전력 요금 피하려고 그 어떤 강대국 사법권도 닿지 않는 공해상에 떠있는 원자력 선박이나 아니면 차가운 바닷물로 서버 열기를 무제한 시킬 수 있는 깊은 심해 밑바닥에 이른바 AI 연산 회피처를 짓는 해커 집단이나 거대 자본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와, 심해 데이터 센터를요? 영화 같지만 진짜 그럴싸하네요.
만약 청취자님이 미래의 세상을 확 뒤바꿀 아주 완벽하지만 규제 대상이 될 게 뻔한 위험한 AI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그 AI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를 규제가 촘촘한 어느 강대국 땅 위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통제도 닿지 않는 차갑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두시겠습니까?
진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지식의 심층 탐구가 청취자님의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의 겉면을 팍 깨고 들어가는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배움과 상상력을 응원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